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김태진 교수님과 백승효 작가님의 책 아트 인문학 여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탈리아 피렌체에 이어서요. 2부에서는요, 르네상스의 빛나는 천재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림과 건축, 그리고 조각, 여기에 역사와 문화, 여행의 정치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은요, 이탈리아를 그러면은 얼마 동안 계셨던 거예요?
좀 짧은 편인데, 네. 총 열흘인데, 네 도시 다녀야 되니까 정말 네 바빴고요. 피렌체가 한 사흘, 나머지 도시는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진짜 빡빡하게 다니셨겠어요.
맞습니다. 백승유 작가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1부에서 피렌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2부에서는 밀라노. 밀라노 하면 사실 패션의 도시잖아요. 밀라노 얘기를 해볼 텐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밀라노는 어떤 도시였어요?
밀라노는 그 이탈리아 도시들이 뭐 그렇게 강대국은 아닌데 네. 그중에서 이제 여러 도시 중에는 그나마 좀 이제 세력을 떨친 나라고요. 그때 밀라노 르네상스 시대 지배자는 이제 루도비코 스포르차라고 해가지고 네. 얼굴도 꺼먹고 머리도 꺼먹고 그래서 일모로라고 불린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조상이 좀 약간 미천한 신분이 용병 대장 출신이다 보니까 네. 컴플러치 네.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을 화려하게 해서 그걸 좀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던 그런 시대였죠.
이 책에 보면요, 그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이 밀라노에 있는데 그 극장 앞에 있는 조각상으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책에 그 조각상에 탁 실린 걸 보면 이 도시의 상징적인 인물은 이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여기가 사실 네. 그 원래는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는 네. 거기에 청소하고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던 거죠. 원래 나와 있는 사진은 예전에 김태진 교수가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밀라노에 있는데 제가 찍어야 되는 것은 과거의 흔적을 담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갔는데 보니까 원래가 레오나 다빈치가 신비주의자인데. 네. 그날 갔는데 또, 안에 목욕을 하면서 숨겨져 있어요. 사람이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못 만났던 부분들을 다시 스프로차공. 거기 가서 그 사람의 행적 이런 걸 더듬는 것 때문에 네.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역시 다빈치는 신비주의자. 그가 나를 신비롭게 은폐시킴으로써 저는 찾아가기 위한 숨바꼭질을 하게 됐죠.
예. 완전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향은 피렌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밀라노로 오게 된 거예요?
피렌체에서 잘 풀렸으면 뭐 계속 했겠죠.
그렇죠.
근데 안 풀렸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짜 완벽주의자거든요. 꼼꼼하고 거기다가 관심사도 다양해서 네. 고객이 그림을 맡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 그리다가 새를 좀 넣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새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물을 그려야 되니까 물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렌체에서는 좀 안 좋은 이름을 많이 얻게 됐고 네. 거기 또 스캔들까지 휘말리고 네. 그래서 이제 장인이란 이름을 걸고 활약을 했는데 서서히 이제 좀 배척받는 분위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피렌체에서는 좀 버티기가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밀라노 성벽 공사를 할 때 피렌체 장인들의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네. 일원으로 밀라노에 가죠. 근데 이제 다빈치도 그 피렌체에서의 어떤 미련은 끝났던 것 때였던 것 같고 그래서 밀라노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그리고 밀라노의 그 지배자였던 일모로 네. 그 스포르차에 좀 신뢰를 얻어보자. 그래서 이제 밀라노 생활이 시작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는 뭐 자세히는 잘 몰라서요. 혹시 저 같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저희 최 사장님 한번 넓은 지식 뽐내보시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다빈치가 이름이 아니라 빈치에서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름은 이제 레오나르도인 거고 근데 그 아까 전에 우리 원근법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원근법 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앞서서 이제 브루넬리스키가 이제 선 원근법이라는 걸 발명했다고 한다면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원근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멀리 있는 거는 흐리고 푸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공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 선명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다빈치입니다. 네. 그 모나리자가 우리가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을 알고 있는 이유가 네. 두 가지 원근법이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 원근법이나 아니면 공기 원근법이나 이게 모나리자 작품 안에서 다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르네상스의 모범적인 작품으로서 우리가 좋게 평가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걸 했어요. 뭐 수학, 뭐 의학. 근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하는 인물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건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사람 같은 느낌이라서.
다빈치를 과학자라고 다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다빈치가 그런 많은 실험, 관찰, 연구 이런 걸 많이 한 거는 전적으로 사실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인체를 해부하고 이러는 것도 그림을. 인간의 피부만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로 만족을 못했고 그 안에 뼈, 근육, 인대 이 구조를 자기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만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는 결과로서의 그림은 불과 한 22, 23점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로서의 어떤 뭐 물론 모나리자 같은 걸작은 있지만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약간 저평가되는 면도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13,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의 노트죠. 그의 노트는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기 위한 그의 치열한 고민이 그 모든 페이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림,
네.
결과로서의 그림도 뛰어났지만 그 과정으로서의 그림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 그게 이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빈치님이 다시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미술하면 내 느낌대로 감성에 충실해서 보통 그림을 그린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그릴 때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분석하고 고민해 본 다음에 자기의 느낌을 거기에 담는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다시 그림을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사실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저도 보긴 봤는데 되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 기억 좀 되살려주세요, 선생님. 그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 최후의 만찬을 보러 갈 때면 좀 옷매무새를 좀 가다듬어요. 그 굉장히 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맞아요.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사다리를 놓고 사실 올라가서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저는 이제 다빈치에 대해서 이 책, 저 책 읽어보다 보니까 그가 그런 대목 나오거든요. 그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네. 마지막에 붓터치 한번 했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일화들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림 디테일한 건 다 봤는데 저도 이제 뒤에 딱 떨어져서 사다리를 상상하고 그 위에 서 있는 이제 다빈치를 그려보는 거죠.
오.
그러면 느낌이 찬하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떤 좀 예술에 대한 그 사람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걸 딱 상상해 보면 저절로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게 되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냥 단순한 화가로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밀라노 르네상스 한마디로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라노는 이제 다빈치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성기를 자기가 구가했던 다빈치가 자기를 신뢰하는 한 사람의 주군을 위해서 그 신나게 일했던 곳이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낳은 위대한 만능이니 자신의 재능을 활짝 꽃피웠던 도시 밀라노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빈치를 한번 평가를 다르게 한번 할까요?
네.
이제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과정의 그 예술가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무리 그 과정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네.
그 약속을 좀 지켜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이걸 했다라면 좀 더 그 지금처럼 그때처럼 외롭게 고독 속에서 작품을 하는 예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 김태진 교수님과 백승효 작가님 아, 아트 문학 여행 중에서도요. 밀라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2부에서도 퀴즈 당연히 최 사장님이 내주셔야죠.
네, 이번에는 도시에 대한 퀴즈입니다.
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서양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곳에서 크게 활동했었고요.
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도 이곳을 여행하는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곳 땅을 밟은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다.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 이곳의 휴일로도 잘 알려진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인 이곳은 어딜까요?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카시오페아에서 나온 아트 인문학 여행책 보내드릴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김태진 교수님.
네, 이번에는 지미 폰타나의 깨사라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트 인문학 여행 두 저자 김태진 교수님 그리고 백승효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밀라노, 밀라노에서 멋진 패션의 거리에서 저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로마로 가서 미켈란젤로를 만나볼 차례예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여러 가지로 비교가 많이 되는 인물이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둘이 달라도 좀 너무 다르죠?
네.
일단 출생 배경이 좀 많이 달라요. 이름에서도 나오는데
네.
미켈란젤로는 부오나로티라는 성이 있어요. 가문의 뼈대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빈치가 이제 빈치에서는 아까 최 사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그 빈치라는 데서 온 레오나르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문의 뼈대가 없어요. 그런 출생 배경의 차이도 있고 미켈란젤로는 또 어렸을 때 메디치 가문의 양자처럼 들어가서 최고의 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했던 인물인 반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해가지고 혼자 힘으로 자란 사람이죠.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달라요. 미켈란젤로는 네. 까칠의 대명사라고 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기품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관도 다르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실 비교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미켈란젤로도 보니까 고향이 피렌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또 이분은 또 어떻게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셔서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건가요?
네, 그 로마로 가게 된 데에는 사실은 그 피렌체 르네상스가 문 닫았던 면이 사실 배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미켈란젤로가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젊었을 때
네.
사기 한번 쳤다가 끌려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성기 때에는 로마 교황이
네.
미켈란젤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놔주질 않아서
네.
그 로마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됐던 면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 그때 19살 때 사기 한번 세게 치죠.
네.
친구랑 이제 짝짝꿍해서 했는데 당시에는 발굴을 해가지고 고대 로마 조각상 이런 거 하나 나왔다. 그 엄청난 값에 팔렸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런 조각을 잘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 옛날 고대 로마 조각 같았던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팔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면 좀 약간 낡은 것 같이 이렇게 다시 작업해서
네.
팔았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값에 팔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알려졌죠. 그래서 로마 추기경이 그 사기를 당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범인을 잡아라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나이 들고 험상궂게 생긴 조각가가 했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네.
19살짜리가 잡혀오니까 이 친구한테 일 좀 시켜봐야 되겠네.
생각을 바꾸셨구나.
그래가지고 로마 생활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미켈란젤로 대범한데요? 아니, 말씀 방금 전에 해주셨지만 그런 이유들로 로마 전체에 사실 미켈란젤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꼭 만나봐야 할 미켈란젤로의 작품 두 분이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 로마에 가서 그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
네,
천지 창조.
아.
아주 뭐 웅장하죠.
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쭉 보면서 그 미켈란젤로는 그 예술가의 신,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천장화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려지게 됐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각가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네. 싫은 거죠. 근데 이제 로마 교황의 그 명령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처음에 그렸던 프레스코화라고 해서 금방 마르면 다시 그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 네. 마지막에 그렸던 근육이 이렇게 울퉁불퉁이 나올 정도의 아주 입체감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 관전 포인트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 마지막에 그렸던 한 4년 넘게 기간이 있는 걸 보면서 네. 역시 그 예술계의 신이라고 했던 미켈란젤로도 처음에 약간 어색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실행에 의해서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에서 아 나도 사진가인데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면 더 훌륭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기가 관전 포인트 네. 이곳입니다. 저는 네.
네, 저는 그 미켈란젤로 하면 모두 조각가, 화가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네. 그 건축가라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로마에 남긴 유명한 건축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성베드로 성당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설계를 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그 건축물 중에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포로 로마노 뒤에 네. 언덕 위에 깜피돌리오 광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 로마 가시면 그곳은 한번 꼭 가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신에게 네. 바친 하나의 그 한 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지어져 있는 이제 건물들과 그 안에 이제 바닥을 깐 그런 어떤 디자인들 그런 것들의 의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켈란젤로 하면 조각가로만 많이 생각했었는데 네. 건축도 있었군요. 그런데 네. 그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조각가라는 그 정체성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네. 그 조각처럼 그립니다. 뒤에 배경을 다 날려버리고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조각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축도 했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되게 싫어하는데 봐도 사실 감흥도 없고 이랬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미술을 다가가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이어서요.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트 인문학 여행책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백승유 작가님이 이 책 중에 사진을 한 1700장 정도 찍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작가의 눈으로 본 르네상스의 도시와 예술은 진짜 어떤 질감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과거로 돌아가는 사진 찍기, 백승유 작가님의 강연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과거를 찍는다는 게 네. 그 사진은 현재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를 찍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생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회상하면 되니까 생각 속에서 과거의 어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건 쉽지 않다. 네. 제가 이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우리의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라를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솥뚜껑을 보면 꿈틀거려요. 자라가 거기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이게 착시현상이죠. 그러면 눈으로는 뭐 얼마든지 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착시에 의해서. 그런데 카메라는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돌아가는 사진 찍기.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기의 그 욕구예요. 과거를 찍는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과거에 대한 로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낯선 색에 대한 갈망이죠. 이렇게 눈하고 카메라하고 다른 점인데 그런 점에서 일단 키포인트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감입니다. 질감.
네.
질감이라는 것은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느낀 건데 피렌체 골목에 가요. 그러면 피렌체 골목길에 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대리석을 쪼개가지고 밑에 돌로다가 깔았어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약간 기스는 났겠죠. 세월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벽에 보면 흔적처럼 먼지처럼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질감인데 그런 질감도 우리가 그냥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진을 그 질감처럼 만들어내는 사진 촬영법은 방향이라든가 카메라의 노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찍은 다음에 한번 봐요. 이거 오래된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노출을 거기에 맞는 내가 약간은 어두운 톤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좀 밝은 톤으로 해서 또 다른 이상 세계를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은 내가 판단할 부분인데 그런 질감에서 과거스러운 부분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노출이죠. 노출. 카메라에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갈색 추억.
네.
왜 그 노래에 갈색이라고 나왔을까요? 추억과. 이거는 흑백 사진이 네. 오래 시간이 되면 바랍니다. 그래서 흑백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과거를 옛날 것을 갈색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칼라는 갈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탈색되죠.
그렇죠.
채도가 떨어져요. 그런 어떤 채도가 떨어지는 건데 중요한 게 이거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흑백이고 발에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20, 30년 전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는 세상이 온통 흑백이었나요?
아니죠.
그죠. 칼라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물론 카메라에서도 채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찍은 다음에 후작업, 포토샵을 활용해서 그 채도를 낮추는 게 있어요.
네.
찍은 다음에 채도를 쫙 살짝 빼주면서 흑백하고 칼라의 중간 정도를 놓으면 일단 비슷한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스러워요. 이거 언제 쪽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느낌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고의 그 방법인데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희미하죠?
네.
그러면 사진상에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웃포커스를 시켜.
네.
그러면 저기에 뭔가 있는데 아슬아한 거죠. 저 뭐지? 이름을 대더라도 A야, B야, C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상하는 패턴이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또 하나 너무나 쉬운데 카메라를 흔들어 찍어요. 그것도 불확실성이죠. 흔들려. 뭐지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질감에 따라서 과거스럽게 그 느낌, 감정수로 돌아가고 색감은 탈색을 시켜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통해서 희미한 과거 같은 느낌을 담아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다분히 기술적인 것이면서 어렵지 않은 방법.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가르쳐드리고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또 가르쳐드릴게요. 아트 인문학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막구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
가기 전에 준비를 너무 했어요. 꿀구라의 영역을 넘볼 뻔했어요 제가. 많이 절제를 했죠.
네.
어떻게 했냐면 가기 전에 7권의 책, 30기가의 동영상 이거 제가 준비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보인다. 보이는 만큼 감동한다. 그리고 과거를 떠날 수 있다.
네.
이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서 현장에 가서 꿀구라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딱 명칭을 대니까
네.
꿀구라가 살짝 언짢아했어요. 자기 영역을. 그래서 꿀구라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나도 이번에 들어가면 카메라를 사야겠다. 지금 샀어요 지금.
정말요?
지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르네상스 여행은 아마 저 안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사진 실력이 아주 날로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7권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 현장에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그 안에서 있는 예술가든 천재 예술가들의 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그걸 적으려면 그 문화, 그 시절의 어떤 풍토
네.
이런 것을 알지 않고 찍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으면 이런 게 있었어요. 피렌체 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느 화가가 길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비슷한데 모나리자와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화가는 없었어요. 물통도 있고 그 안에 팔레트도 있고 다 놓고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명했냐면 이것은 미완성을 의도한 완성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모나리자. 모나리자 2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네.
뭐냐면 원래 다빈치는 항상 완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아, 그 미완성이라는 것이 의도적인 완성이다.
네.
아, 끝내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너가 그려라.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원래는 벽에다 그리고 이 안에 보드에다 그렸는데 이번에는 다빈치가 바닥에 그리는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뒷상에 했던 샘. 그냥 변기를 갖다 놓고 했던 것처럼 다빈치도 거기에 그림을 그리다가 모든 것을 퍼포먼스처럼 물통까지도 거기다 놓은 상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다빈치를 만나게 됐던 이유. 그런 것도 제가 다빈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해박하게 70기가의 동영상 이걸 보지 않았다면 못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그 판소리의 고수 아시죠? 고수.
네.
창을 하고 있는데 고수가 북을 치면서 얼쑤 해가지고 이런 액션을 취해주면 흥이 나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지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현장에서 꿀구라의 그 고수 같은 그런 분위기 상황들 자 백 작가님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아마 브로넬스키가 저기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미켈란젤로는 어린 아이가 뭐 누구와의 만남을 가져서 많은 영감 얻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던져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사진은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으로 찍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르네상스 이태리를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이 1700장이 그냥 1700장이 아니었고 어떤 1700장이냐면 골라낸 1700장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블로그에 계속 책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모든 것은 고수가 옆에서 도움을 줘서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으면서 이 제가 찍었던 1700장의 저작권을 넘기지는 못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허하겠습니다. 허. 언제든지
써라.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과거를 찍는 것 네. 어떻게 좀 아시겠어요?
네, 두 가지 측면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 가지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에서 좀 말씀하셨고
네.
질감, 색감,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내용적 측면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역사적 이해를 하고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과거로 돌아가는 사진 찍기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배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풍경 사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찍고 저의 얼굴이 나온 인물 사진보다는 제가 찍은 되게 예쁘게 나온 그 풍경 사진 같은 거를 아주 중요하게 되게 애착을 많이 가게 소장하고 있고 그런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뭐 작가님도 사실 1700장의 사진을 찍으셨다고는 하시지만 이 찍은 사진 가운데서도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애정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사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죠. 제가 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곳은 그 티치아노식 사진 찍기를 제가 감행했던
네.
산마르코 광장이 있어요.
네.
거기를 우리는 이제 베네치아 가면 곤돌라를 이야기하면서 낭만스럽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피렌체하고 달리 베네치아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달랐어요. 우리는 낭만이라고 부르는데 남은 낭만이라고 불러요. 근데 베네치아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거기 가면 제가 산마르코 광장에 아침에 갔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아, 아침에 비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에서 쭉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밑에 그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는 바닷물에 대한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항상 바빠요.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상인적인 어떤 마인드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찍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치아노식 사진 찍기인데 티치아노의 사진 찍기는 성모자상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보면 르네상스 화법으로 보면 가운데다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네.
이 그림에는 오른쪽으로 빼고 반대쪽에는 붉은색 깃발로 해서 그 구도를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산마르코 광장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블랙 의상을 입은 여인이 한쪽으로 걸어가서 한쪽 오른쪽에다가 비치를 시키고 반대쪽에는 종탑 그리고 붉은색 칼라톤이 있는 어떤 그 창문을 같이 넣어가지고 양쪽을 그 조화롭게 만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 두 고수들끼리의 경합이다.
네.
티치아노와 사진작가 백승유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작품. 티치아노식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 관한 그 작품, 그 사진 속에 작품을 담는 방법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더 많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혹시 놓치면 아까운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작품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그럼 미켈란젤로는 일단 자기의 근본은 이제 조각가고
네.
그래서 3대 조각 있죠. 아주 젊었을 때
네.
대단한 성공을 거둔 피에타
네.
그다음에 피렌체 와서 다비드상 그다음에 또 로마에 남긴 모세상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조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화로는 이제 시스티나 예배당의 그 천장화하고 그다음에
네.
최후의 심판 이런 걸 또 그렸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특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시면 다비드상 원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얽힌 사연이 좀 있어요. 그 대리석이 엄청 좋은 대리석을 이제 피렌체 사람들이 구했는데 그걸 뭘 만들까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 도시가 이제 자유의 도시가 됐으니까 어떤 혁명 뭐 이런 걸 상징하는 다비드상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대리석이 너무 얇아서
네.
그게 이제 사람 조각이 나올까? 모두가 이제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대리석을 덧대서 만들자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두께에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비드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고수의 경지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게
네.
이제 스프레자 투라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고수는 정말 어려운 것도 아주 쉽게 한 것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곡조를 그냥 겨우 하듯이 막 힘쓰면서 하시는 분들은 왠지 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 장면을 여유 있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 때 고수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그 스프레자투라예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때에는 위대한 걸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 우아해야 된다.
네.
그런 걸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네.
다비드상 머리가 크다고 하던데 진짜로 머리가 큰가요?
아 그렇죠. 원래 다비드상이 예, 손도 커요.
아,
머리도 크고 손도 크고 그래서 저는 대두왕손 다비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 두오모 성당 위에 놓여있는 조각으로 원래 기획이 된 거예요. 높이가 무려 한 1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네.
그 조각을 놓기로 해서 미켈란젤로 고민했죠. 아, 그 높이면은 머리와 손이 너무 작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비례를 고려해가지고
우와.
대두 왕손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조각이 이제 작업실에서 거의 윤곽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네.
이걸 저 위에 놓을 수 없다. 그래갖고 시뇨리에 광장에 내리자라고 한 거예요. 이미 이제 형체는 잡아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례가 약간 안 맞는 그런 조각이 됐어요.
미켈란젤로의 굉장히 유명한 조각인 다비드상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서 거기에 얽힌 비하인드 얘기까지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내드리고 갈게요.
네,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서양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곳에서 르네상스를 꽃을 피웠는데요.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 이곳의 휴일로도 잘 알려진 도시 어딜까요?
네,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카시오페아에서 나온 아트 인문학 여행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오늘은요. 교수님들이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노래죠?
안드레아 보첼리가 사라 브라이트만을 이제 초대해서 같이 피처링해서 불렀고요. Time to say goodbye.
네, 오늘은요. 이탈리아로 떠나는 아트 인문학 여행 꼴구라 김태진 교수님과 막구라 백승효 작가님 모시고 르네상스의 천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피렌체, 밀라노, 로마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의 종착역 베네치아 얘기를 해야 해요. 베네치아 하면은 뭐 저는 사실 곤돌라나 뭐 수상버스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이곳에서 어떻게 르네상스가 발전하게 됐을까요?
네, 원래 그 베네치아는 이제 문화예술로 보면 변방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좀 어부질이랄까? 그런 게 있었죠. 왜냐하면 네. 피렌체가 르네상스가 문을 닫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도 스페인군의 침략으로 이제 망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당시에 베네치아에 있었던 젊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베네치아가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죠.
네.
그때 뭐, 조르조네라든가, 티치아노, 베로네세, 틴토레토, 이런 좀 예술사의 이름을 남긴 거장들인 그때 또 막 태어나서 활약하기도 했고, 그런 점이 이제 베네치아가 세계 예술의 중심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베네치아. 사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소에서 봐야 할 혹은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얘기했었잖아요. 이 질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네치아에서 꼭 봐야 할 르네상스 작품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베네치아에서 봐야 되는 것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원래 그 베네치아에 가서 네. 최고 좋아했던 곳이 산마르코 성당이었고요. 아침에 네. 가서 찍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저녁나절에 찍었던 곳, 네. 그곳이 이제 산마르코 성당인데, 그, 건너편에 제가 작품 하나를 찍었는데, 산 조르조 마조레. 이 성당인데요. 바람이
어렵네요.
너무 길어.
아, 어려워.
거기 가니까, 틴토레토의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만 생각했지, 그, 다른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 구도가 네. 다빈치는 안정적이라면 대각선 구도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톤을 그 골고루 배합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곳에만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빠른 시간에 그리는 화법을 썼는데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대비를 통하는 거죠. 그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그걸 집중함으로써 나머지보다는 내가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화법인데
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자주 쓰는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꼭 여기는 꼭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산 조르조 마로제 마조레.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궁금해서 청취자들이 찾아보고 가볼 것 같아요.
이건 뭐 작전이었어요.
그렇죠. 고단수이신 우리 작가님.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백 년이 지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네.
좀 나름 깨달은 바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창조성을 찾아서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는가 이런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중세라고 하는 시기를 갑갑하게 느꼈구나 그런 걸 좀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중세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연서 얘기할 때는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뭐 전당포에 맡겨놓고 그냥 살다가
네.
나중에 죽을 때 찾아가는 거죠. 영원한 내세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삶을 오로지 이제 종교적 가르침에 맡겨두는 거죠. 그런 걸 좀 가깝게 느꼈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대안으로 떠올랐던 거는 이제 고대 사람들의 인생관이었거든요. 고대에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네.
너의 잠재력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 잠재력을 탁월함에 이를 때까지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인생관이었는데 그 중세를 갑갑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자신의 탁월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혹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중세라는 게 있지 않을까? 나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엇인가 조건이 있는 거죠.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고 직장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어렵고 늘 다음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저의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몇백 년 전에 존재했던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삶에도 르네상스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아, 창조성을 찾아 떠난 이탈리아 여행. 하지만 거기에서 브루넬리스키와 또 다빈치,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멋진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다녀와서 그런지 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별로 지식도 없었고 이렇게 두 분처럼 멋진 동반자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여행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탈리아의 네 도시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아트 인문학 여행 두 분에게 남긴 것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과거의 천재들, 네. 예술가들의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자극, 지혜로운 삶, 그리고 끝없는 갈구, 노력하는 삶에 대한 채찍질을 받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아트 인문학 여행은 저에게 전환점이, 사진가로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고요. 그냥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얘기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왜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가 하는 공부,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쪽이구나. 그런 생각들 좀 해봤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앞으로도 많은 여행을 좀 떠나볼 그런 각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렇게 재밌게 미술 공부를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작가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른 때보다 네. 오늘 그 꿀구라의 그 감칠맛 나는 멘트 아주 훌륭했고요. 네. 저도
네, 잘하신 것 같으세요.
잘했어요, 제가.
잘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멋졌어요. 사실 사진을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제가 맞은편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런 스튜디오에서도 이 마꾸라가 먹히는 장면을 네. 제가 유감없이 봤어요. 오늘 진행하시는 두 분이 정말 그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꾸라 오늘 통했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약간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다. 박빙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고개가 뭐 자동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네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네. 판소리를 말하면 고수 역할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 사장님, 오늘 네네. 어떻게 잘하셨나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예술에 대해서 아주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르네상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배우고 재밌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요 김태진 교수님 그리고 백승현 사진 작가님과 함께 지적이면서도 재밌는 아트 인문학 여행 떠나봤는데요. 아쉽지만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2부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이탈리아의 수도 그리고 서양 문명의 중심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1부 2부 퀴즈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우리 김태진 교수님, 백승효 작가님 그리고 최 사장님 인사드려야 돼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조선시대로 떠나볼게요. 선비들의 호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한정주 선생님의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 만나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 팟캐스트에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일디보의 아다지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